마가복음 10장을 모두 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1절 말씀.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노정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도 반복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실은 여전히 의문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야만 한다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너무나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유다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즉, 그분은 남쪽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 암몬 지방과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전처럼 사람들이 때를 지어 예수께 몰려들었고 예수님도 전처럼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2절 말씀.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근거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과 상반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책잡아 예수님을 체포하여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에 위배되는 것을 가르치는 이단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의 모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토대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하여 변명의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유명한 유대 랍비들에 의한 가르침을 전승해 나가는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샤마의 학파의 가르침에 따르면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란 결혼한 첫날 밤 여자에게서 처녀성이 없다, 그런 흔적이 없다는 그 즉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는 것만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자와 결혼할 권리가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논리를 펴는 이 학파는 여자의 부정에 대하여 편견되고 죄한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는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저지른 간음만이 유일하게 이혼을 성립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힐렐 학파는 여자의 부정 문제에 대해 매우 자유스러운 해석을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여자가 남자가 좋아하는 식으로 옷을 입지 않는다거나 여자가 소란스러워 옆집에까지 그 소리가 들린다거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조항들이 여자의 부정 요건이 되므로 남자는 이런 이유들을 근거로 합법적으로 여자의 그 잘못을 들어 이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의 아캅이라는 한 랍비는 만일 남자가 자기 아내보다 자기를 더 기쁘게 해주는 여자를 발견했다면 그것도 자기 아내의 부정 요건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런 이유를 근거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유롭게 해석함으로써 율법을 완전히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예수께 가져와서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 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4절에서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힐렐 학파의 자유로운 율법 해석으로 인해 사회는 혼란해지고 안정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은 고아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과 이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의 율법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거룩한 이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남자는 남자 한 사람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도 여자 혼자만으로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사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둘이 하나가 될 때에만 완전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도움으로써 완전해지고 남자는 여자를 도움으로써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 중 어느 쪽도 혼자서는 완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거룩한 이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결혼 문제를 가르치심에 있어서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근본적인 거룩한 의도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상에 맞게 살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마음의 완악함으로 아주 많은 경우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태도와 용서하지 않으려는 태도, 그리고 결혼은 분명히 나누어주는 위치에 서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누어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은 참아내기 어려운 상황들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상에 대한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는 만일 남자가 이혼하고자 한다면 여자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해야 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상을 선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상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상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사람이 자기 평생에 단 한 번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악한 사람들은 좀처럼 나누려 하지 않고 기꺼이 양보하려 하지 않으며 기꺼이 주려 하지 않고 기꺼이 용서하려 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결혼 생활은 지옥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상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며 그들이 사랑을 통해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정한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결혼과 이혼 문제를 다루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사람들이 결혼과 이혼 문제를 그저 단순하게 한번 해보는 차원으로 여기고 이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에서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만일 우리의 결혼생활이 악화일로에 있다면 좋은 관계로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해주고 사랑하며 이해심을 갖고 진정으로 하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 이 문제를 다루면서 그러한 쓰디쓴 경험을 맛본 사람들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과 결혼은 했지만 서류상일 뿐이요, 실질적인 결혼관계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영으로 한 몸을 이루지 못한 부부들, 또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결혼이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이혼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불행한 것은 젊은 남녀가 서로 미친 듯이 사랑하여 결혼하고서 서로에 대한 황홀감이 사라지자 그것을 못 견디고 이혼하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은 신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려고 하셨습니다. 카톨릭에서는 결혼을 성례의 하나로 봅니다. 이 주장은 옳습니다. 결혼은 영적 사역의 외면적 표시입니다. 둘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에 의한 영적인 연합이 일어납니다. 적합한 사람과의 결혼은 지상천국이 될 수 있지만 적합하지 못한 사람과의 결혼은 지상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젊은 사람들과 결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할 점입니다. 결혼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대로 해서는 안 되고 기도하면서 숙고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편이 나중에 그 실수를 수정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혼하거나 재혼한 사람을 지옥불로 정죄하신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재혼해야 할 처지에 있다면 그 상황을 최선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십시오. 내가 전에도 이혼했으니까 당신과도 이혼하는 것이 좋겠소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을 영접했습니까? 결혼했거나 이혼했거나 재혼한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우리와 맺은 관계를 힘써 지속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바세바와 잘못된 관계를 가졌고 후에 바세바와 결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선지자가 다윗에게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윗과 바세바는 그들의 첫 아기를 잃음으로써 그 대가를 치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혼한 상태이거나 서로의 성격이 맞지 않아 억지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들을 도와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문제점을 극복해 나갈 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제자들은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여자가 남편을 버릴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남자가 아내를 처녀가 아니었다고 거짓으로 고소하거나 남편이 간음을 행한 경우에는 여자에게 이혼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편이 옳고 그런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4절 말씀. 오늘날에도 축복받기 위해 랍비에게 가는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작은 키에 긴 회색 수염이 있는 예멘 사람인 한 랍비가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통곡의 벽 근처에 큰 마당을 거닐면서 기도문을 아주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가 많은 젊은 랍비 후보생들에게 대단히 존경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 랍비에게 가서 머리를 들이대면 그는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빌어준다고 합니다. 본문에서도 전통에 따라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분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이가 한 살이 되면 대개 랍비에게 데려가 복을 빌어달라고 요청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기대를 갖고 온 이 어린 아이들의 부모를 꾸짖은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 내어줄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들을 귀찮아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5절 말씀. 어린 아이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면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린 아이가 무신론 같은 것은 배워야 알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 어린 아이는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 어린 아이를 안고 그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린 아이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가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끌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를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많은 주석가들이 이 구절을 예수님은 자신을 선하다고 부른 이 사람을 꾸짖으신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예수께서 이 사람의 의식을 깨우치려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자신이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그에게 깨우쳐 주려고 반문한 것입니다. 이 해석이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과 조화를 이룹니다. 예수께서 만일 그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이어서 너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할 필요가 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참남죄에 해당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즉 너는 내 삶의 중심에 거룩된 것, 즉 돈을 모시고 있구나. 내가 만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의 중심이 새로워져야 한다. 너는 너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 나를 따라오느라고 하심으로써 그의 의식을 깨우치려 하신 것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한 대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부수적으로 하신 말씀일 뿐입니다. 중심 말씀은 와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였습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가로막았던 것은 그의 수많은 재산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과 갖는 관계나 직업, 우리의 야망이나 목표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을 막고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바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젊은이의 하나님은 돈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의 거짓 하나님을 제거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참 하나님을 알라. 내 중심에 모셔라. 나를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야 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만 한다는 측면에서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며 영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제거해 버리십시오.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청년에게는 돈이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 청년은 돈이 너무 많아 슬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청년이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한 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의 종을 불러 나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너는 다음에 보자. 나는 예수님을 따르련다 라고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그가 집으로 돌아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가 그저 돈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남은 여생을 살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23절에서 24절 말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단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의 표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사업이 번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부는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표로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하신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는 말씀은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철학을 완전히 뒤엎으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 당시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사업이 번창하여 재물이 늘어가는 것은 그 사람의 영성의 표시라고 여깁니다. 심지어 그들은 경건이 번창의 한 방법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놀란 제자들을 보시고 애들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위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바늘 귀는 한 도시의 주요 진림문에 딸린 작은 문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밤이 되면 외부의 침입자들로부터 성을 보호하기 위해 성문을 닫게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사람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난 작은 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문을 통과하려면 낙타에서 내려서 기어들어가야만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을 바늘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본문에서 언급하신 바늘귀를 기어들어가야만 통과할 수 있는 작은 문을 가리키시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많은 땀과 노력을 들이면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작은 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간에 예수님은 불가능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인간의 노력과 분투로 가능한 범주에 넣으려고 하는 시도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라. 진실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불가능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26절에서 27절 말씀. 제자들이 경악한 것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 노력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해도, 그 행위가 아무리 올바른 것이라 해도, 그 삶이 아무리 진실한 것이라 해도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만일 사람이 어떤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유일한 길을 제공하셨는데 우리가 생명의 길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밖에 있는 것이 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인간의 능력 속에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 하는 것은 최대의 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셨다가 포기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특정한 사람들을 들면서 이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철저히 오해한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맡아서 애쓰다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내놓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8절에서 31절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재물 때문에 되돌아간 그 청년과는 달리 자기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하였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는 유대교의 강한 전통이 지배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고 따른 사람들은 때로 그들의 재산과 유산과 집과 가정의 모든 특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단자로 사회에서 추방되어 기본적인 가족 관계마저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집에서는 대개 장례식이 거행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은 죽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연고로 아내를 잃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너는 나와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고 내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부친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너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의 한 식구가 되어 수백 배의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부친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난 것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 저는 제가 아는 청년의 결혼식에 가서 대기실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나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하면서 자기의 어머니가 너 만일 집안에서 예수 얘기 다시 꺼내기만 하면 다시는 집에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어머니가 여기 계신데 우리 어머니에게 목사님께서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될 때 그 속에서의 풍성한 사랑과 긴밀한 유대와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가족의 한 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는 강한 결심으로 인해 혈연적인 친척들 사이에서도 소원해지는 일이 있지만 우리는 그로 인해 더 큰 가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물론 저에게는 주님을 모르는 친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보다 믿는 성도들에게 훨씬 더 친밀감을 느낍니다.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분들은 사회적으로 훌륭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띠가 있다고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완전한 일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32절에서 3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며 근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앞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어떤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단하고 그 일을 시행하도록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빨간 제복을 입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한 이방인들은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에 채찍질 한 자들도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또한 기록된 대로 그들이 예수님께 침뱉었으며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35절에서 40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9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 오면서 제자들이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던 논쟁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부끄럽고 무안해서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높은 지위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1절에서 43절 말씀 이 얼마나 전형적인 모습입니까? 이들은 내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이교도들은 권세와 권력의 자리를 좋아했고 사람들을 위해서 통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44절에서 45절 말씀. 다시 한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고가 되는 비결, 머리가 되는 비결, 통치자가 되는 비결은 종이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대함으로 가는 통로는 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 예수께 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또 사람들을 위한 일이란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종으로서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함에 이르는 길은 겸손의 길입니다. 종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6절에서 48절 말씀.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까지는 32km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길에 앉았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소경들은 주변의 상황을 잘 감지합니다. 눈 이외에 다른 모든 감각기관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떠들썩대는 사람들 가운데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아주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으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그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49절 말씀 예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때 그가 입었던 겉옷은 당시 거지가 입던 전형적 옷차림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거지다라고 밝히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는 아마도 더 이상 거지 노릇을 할 필요가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일단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자기가 그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이 볼 수 있게 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50절에서 52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신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에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자기의 거지 옷을 버리는 것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바디메오는 곧 시력을 회복하고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알레고리 형태의 해석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만 이 사건에서는 영적인 알레고리 성경 해석에 있어서 어떤 기록의 객관적 의미보다는 상징적 비유의 의미를 찾으려는 해석 방법의 일종을 말하는데 여기서 영적인 알레고리들이 아주 많이 끌어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